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강화에서 출석하고 있는 강화영 자매입니다. 저희 가족은 남편 정진철 형제이고요. 제 첫째는 고1인 정익원, 둘째는 중2 정이주, 그리고 셋째는 초등학교 5학년인 정일영, 그리고 넷째는 막내는 이제 초등학교 2학년 정기인. 이렇게 여섯 식구가 2013년도 3월 31일 첫 예배를 시작으로 해서 저희 사랑침례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충남 서천에서 태어났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가보신 킹제임스 성경 전례지 있죠? 그 바닷가에서 제가 자랐습니다. 그곳에서 거기 가봤더니 제가 살던 집하고 100m 거리도 안 되더라고요. 물론 제가 자랄 때는 그곳인지 몰랐죠. 그리고 이제 그 근처에 가면 아펜젤러 선교사님 순직 기념관이 있는데 그 기념관을 관리하는 교회가 동백정 감리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감리교회가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세우신 교회고요. 그곳에서 저희 이제 외가 식구들이 함께 지내면서 신앙생활했습니다. 어느 날 그 서천 마량이 바닷가에 한 목사님께서 전도를 나오셨고 이제 전도 후에 저녁에 묵으실 때가 마땅치 않으셨는데 그때 저희 외할아버지 댁으로 모시게 됐고 그곳에서 며칠을 묵으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해서 외할아버지께서 복음을 받아들이셨고 그때부터 저희 외가 식구들의 믿음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저희 아버지는 태어나서 100일이 되기 전에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고 이제 어머니는 제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홀연단신으로 자라시고 어렵게 지내시고 이제 저희와 함께 교회는 다니지만 또 직분도 안수집사시지만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구원받는 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저희 외가 믿음 생활의 시작이셨는데 제 어렸을 때 할아버지 모습은 항상 성경책을 읽고 계셨고 그리고 저희를 만나면 하는 얘기가 교회 잘 다니냐가 아니고 공부 열심히 하냐가 아니고 예수님 잘 믿고 있냐 항상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때도 항상 휴거의 소망으로 오늘 주님 오실까? 그런 휴거의 소망으로 사셨는데 92세 때 주무시다가 편안하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이 늦게 오시면 저도 자다가 주님께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집, 학교, 교회 생활 이렇게 생활하며 지냈습니다. 감리교회란 장로교회를 계속 다녔고요. 거기서 하는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 문화개방, 회장단, 찬양단, 율동팀 그냥 교회에서 하는 모든 생활을 다 하며 교회의 아이로 자라났습니다.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청년부에서 남편을 만났고요. 25살에 이제 교제를 시작해서 만 3년 교제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만 3년 동안 교제하는 동안 거의 안 만난 적이 없을 정도로 맨날 만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결혼을 딱 했는데 막상 결혼을 하니까 24시간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고 그 문제들에 대해서 남편에게 이제 얘기 좀 하자. 그러면서 여보 얘기 좀 해. 제가 이 말을 하면 벌써 남편은 딱 굳어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직설적이고 이제 본론 없이 서론 없이 본론으로 들어가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다다다다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남편은 그 문제에 대한 얘기를 듣는 것이 아니고 제가 하는 말투, 태도에 대해서 그 뛰어난 언변으로 저한테 다다다다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몇 번이 반복이 되고 아 이게 해결이 되지 않는구나.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하더라도 저의 말투나 그 태도가 문제가 되면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제가 좋게 표현이 되지 않으면 아예 얘기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이래, 당신에 대한 이래 말이 나오는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그래서 어때? 라는 이런 대화 방법을 바꾸고 그것을 바꾸려고 굉장히 많이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말을 하고 싶어 죽겠는데 말은 안 되니까 할 수는 없고 그러면서 설거지하면서 제가 혼자 그냥 중얼중얼 거리면서 얘기를 했던 기억들이 많이 납니다. 그게 지금은 되게 많이 고쳐졌고 그래서 항상 모든 것에 대해서 서로 같이 얘기하고 대화하고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고 이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결혼할 당시에 남편은 대학 졸업을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열심히 대학에서 운동을 했기 때문에 학고 세 번을 맞아서 재적을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뭐 두 사람이 멀쩡한데 사실 멀쩡한데 그냥 둘이 열심히 벌어서 살면 되지.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직장에 마땅한 직장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고요. 저는 결혼 후에 첫째를 낳고 3개월이 된 후부터 이제 일을 시작하는데 처음에 학습지 교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학습지 교사를 하고 또 둘째가 생겨서 애를 낳고 3개월 있다가 또 학습지 교사를 하고 그때 남편에게 당신 다시 학교를 졸업하면 어떠겠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졸업장이 없어서 마땅한 직업을 찾는 게 어려워 보였고 그래서 남편도 그러겠노라 하고 5학기 남은 그 학교를 이제 다니게 됩니다. 학교를 다니고 이틀 동안 알바를 하고 학원 강사로 알바를 하면서 그렇게 지내게 됩니다. 남편이 학사를 졸업했을 때가 2009년도 2월이에요. 그때 34살. 남들은 박사 졸업할 나이. 예, 학사를 졸업했습니다. 그때 셋째 낳고 한 달 반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 졸업식 갔을 때 기억이. 그래서 남편이 졸업을 하면 좀 나아질 것 같았어요. 근데 다 아시다시피 2008년도에 금융위기였고요. 나이도 너무 많고 경제가 너무 어려웠고 그래서 학원 강사를 알바로 하던 것을 졸업 후에는 전임 강사로 이제 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저는 셋째를 낳고 다시는 일을 하고 싶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었고 그래서 다시 학습지 교사를 들어갑니다. 학습지 교사들이 그 여성이 가정 생활을 하면서 가정 살림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 가면 의외로 가장이 많아요. 남편이 있지만 가장의 역할을 하는 아내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가기 싫었는데 다시 학습지 교사를 하고 그동안에 쌓였던 노하우가 너무 많아서 열심히 일을 하게 됩니다. 수입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남편은 수입이 정해져 있지만 저는 제가 하는 만큼의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구조였어요. 그래서 열심히 정말 일을 했는데 이렇게 하면 죽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저희가 하우스푸어의 삶을 살고 있었고 집은 내놔도 안 팔리고 그 하우스푸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벌어도 이렇게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남편에게 어렵게 당신 개인 위생을 하면 어떻겠냐 제안을 했고 남편은 또 때마침 그걸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 회생을 신청을 하고 그동안 냈던 많은 금액의 빚들이 이제 최소한의 금액만 면제하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너무 여유가 생겼습니다. 저희가 내던 빚이 한 250 정도였던 것 같은데 한 16만 원만 내면 되는 상황이 됐어요. 이 넘치는 금액. 결혼 후 제일 여유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앞으로 이제 아이 셋은 낳았는데 우리 저희 남편의 간증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첫째 아이를 낳았을 때 이름 세 개가 다 지어졌기 때문에 저는 아이 셋은 낳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 셋은 다 낳고 이제 내 할 일은 다 했고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열심히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면서 제가 열심히 일을 했고 늦게까지 힘들게 일을 했지만 그것에 대한 급여의 보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그 기쁨으로 생활을 했던 것 같은데 그때 아이들이 유치원 갔다 오면 돌보미 선생님이 정부에서 하는 아이 돌보미 사업이 있었고 그 사업에서 돌보미 선생님이 아이들을 봐주는 거였는데 그게 정부 정책이 바뀌어서 정해진 시간, 그러니까 하루에 한 시간이나 두 시간밖에 안 봐주시는 거예요. 저는 늦게까지 일을 해야 됐고 남편 학원 강사였으니까.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다가 이제 저희 친정 부모님을 같이 살자고 설득을 합니다. 집에 와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그냥 집에 있고 이제 아이들이 오면 돌보미 선생님이 아이들을 봐주고 그때 가면 함께 있어달라. 그리고 그때까지도 제가 살림은 다 하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어머니 스타일, 저희 엄마 스타일 아니까 하지 마세요. 그냥 같이만 있어주세요 하고 부모님을 모셔옵니다. 그래서 모든 세팅을 딱 끝내놨어요. 아, 삶에 여유로워졌고 나는 일을 늦게까지 할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원하는 이제 학습지가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주 좋은 지역으로 딱 세팅을 해놨고 와 너무 행복하다. 한 지 두 달 만에 넷째가 생겼습니다. 이름도 지어놓지 않았는데. 근데 그때 제 마음은 그냥 절망. 그때까지 저는 열심히 살았던 이유가 남편을 가장으로서 제가 믿거나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남편의 가족 환경을 봤을 때는 남편이 그렇게 사는 게 이해가 되긴 했지만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삶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까지는 A라는 직장을 다니면 B라는 직장이 좋다 그러고 B라는 직장이 다니면 A라는 직장이 좋다 그러고 다른 사람이 다니는 C라는 직장 저것도 좋네 이렇게 그러니까 입술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감사가 아니고 불평, 불만 이런 게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악착 같은 게 없어요. 사람이 착해서 그런지. 뭐가 됐든 아이를 낳았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데 먹고 살기는 해줘야 되는데 그런 모습을 제가 보지 못했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열심히 버는 거였습니다. 어떤 때는 그냥 당신 살림에 내가 다 할게. 그때까지 제가 돈은 벌었지만 집안 살림도 제가 다 했기 때문에 이거 안 하면 제가 더 벌 수 있을 자신이 있었으니까 당신이 살림하고 내가 돈 벌게 라는 생각에 말을 여기까지 나오는데 할 수는 없었습니다. 성경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 상황에서 넷째가 생기니까 이거는 정말 차라리 주님께서 그냥 더 열심히 일해라 이런 상황을 주시면 제가 죽기 살기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될 텐데 그게 아니고 하지 말라 그냥 주님이 제 손발에 딱 묶어놓는 느낌이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데 한 달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남편과 대화 없이 그러니까 서로에게 이제 생각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그 상황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정주부로 돌아갔고 이제 한 7개월, 8개월까지 이제 일을 하다가 집에 들어왔고 그때부터 남자는 이제 저희 남편은 혼자서 가장으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시간이 저희 가정에는 질서를 잡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은 가장으로서의 자리를 잡고 저는 아내로서 아이들의 엄마로서 자리가 잘 정립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24개월 동안 저는 이제 막내는 유일하게 24개월을 제가 옆에서 끼고 돌보게 됩니다. 그리고 남편은 열심히 가장으로서 역할을 했고 24개월이 흐른 후에 이제는 내가 주수입원이 아닌 보조로서 남편이 하는 그 가장의 역할에 경제적인 보탬을 조금은 해도 되지 않을까 해도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그때부터 저는 이제 아이들 미술 가르치는 일을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도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하게 되고 그리고 든든한 가장으로서 그리고 저희 가정의 머리로서 굳건하게 자리를 잡고 지금까지 지내고 있습니다. 넷째 아이를 통해서 저희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경험을 했고 그 경험이 지금까지 저희 부부의 믿음 생활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그걸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경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고 그리고 살아가면서 더 성장하기 위해서 단단한 고기를 씹기 위해서 지금 애를 쓰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때 그러면 내가 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은 무엇일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무엇일까? 이런 고민을 하면 굉장히 추상적이고 막연하죠. 그 하나님을 저 두려워해요. 근데 그게 뭔데? 라고 물어보면 딱히 대답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무엇일까라고 남편하고도 많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제가 드는 생각은 지금 주어진 이 삶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삶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상황들을 너무 주님께서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내 힘든 고통, 어려움들 주님께서 다 아시는데 근데 주님이 허락하셨잖아요. 이 상황을. 왜 나한테 이런 일이라는 것이 아니고 나를 너무 잘 알고 계신 주님께서 내 머리카락까지 다 세시는 주님께서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알고 계시고 주시려고 하는 그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아닐까라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너무 나라도 힘들고 그것을 바라보는 제 마음도 힘들고 저희 가정뿐만 아니라 저희 부모님 가정이나 저희 동생들, 언니들의 가정들, 뭐 이제 교회 지체들의 가정들 뭐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참 어려움이 많고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도 많이 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그런 고민들이 많이 되는데 그때 할 수 있는 건 주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우리 교회에게 가정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결혼 생활하면서 제일 힘들 때 아니면 지금도 여전히 어려울 때마다 힘이 되는 말씀이 있어서 이 말씀을 읽고 저의 간증을 마치려고 합니다. 전도서 3장 말씀입니다.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시기가 있고 모든 목적한 것에는 때가 있도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고칠 때가 있으며 무너뜨릴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애곡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들을 버릴 때가 있고 돌들을 함께 모을 때가 있으며 껴안을 때가 있고 껴안는 것을 금할 때가 있으며 얻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깨밀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화평할 때가 있도다. 일하는 자가 자기가 수고하는 것에서 무슨 유익을 얻으리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해산의 고통을 주사 그 안에서 단련받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분께서 자신의 때에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셨고 또 그들의 마음속에 세상을 정하여 두셨으므로 아무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는 것과 선을 행하는 것 외에 그들 안에 다른 선한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며 또 모든 사람이 먹고 마시며 자기의 모든 수고로 인한 좋은 것을 누려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아노라. 내가 알거니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영원하리라. 그것에 무엇을 더하거나 그것에서 무엇을 뺄 수 없나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자신 앞에서 두려워하게 하려 하십니다. 지금까지 저의 간증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